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의 후임엔 기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폼페오 지명자에 대해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 육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했으며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우등 졸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폼페오 지명자가 미국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초당적으로 일한 게 입증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4개월 동안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틸러슨 장관에게 교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북한 핵 대처와 이란 핵협상,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자주 충돌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복수의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서훈 한국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서훈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역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방북특사단은 앞서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같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에 도착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아프간에서의 승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승리는 반드시 전쟁터에서의 승리일 필요는 없다며 아프간 정부와 무장세력 탈레반의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탈레반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징후를 보고 있다며 아프간의 승리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의 정치적 해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에 관한 신경 안정제 사용 논란과 관련해 로리 브리스터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의 관련 발표에 항의 차원으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초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러시아 출신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에 대한 공격에 러시아산 신경 안정제가 사용된 이유를 러시아가 오늘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신경 안정제가 1970년대 러시아가 군사용으로 개발한 노비촉으로 밝혀졌다며 지난 4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영국의 발표가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메이 총리의 성명은 영국 의회의 서커스쇼로 정치 캠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3.9% 성장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열되는 무역전쟁이 성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중간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를 앞서의 3.7에서 3.9%로 내년은 3.6에서 3.9%로 수정했습니다. OECD는 미국의 세금 감면 등 일부 나라들의 세제 개혁이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9%, 한국은 3%, 유럽은 2.3%, 일본은 1.5%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제안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강조했습니다.
Expect that it will. The offer was made and we've accepted. North Korea made.
백악관의 한 관리는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북 대화는 열릴 수 있다며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만 유지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오후에 차차 흐려져 평안북도 지역에 밤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미북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제안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백악관에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화 메시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반응이라며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pect that it will. The offer was made and we've accepted. North Korea made several promises and if we hope that they would stick to those.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기대하고 있다며 제안이 들어왔고 미국은 수락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몇몇 약속을 했으며 미국은 계획대로 만남이 성사되도록 북한이 그 약속들을 지키기 바란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여러 급에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부분 행정부의 부처와 기관들 간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회담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해선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이 여기에 반응해 한국을 통해 대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We know that they have responded due to that and they have pushed this message through the South Koreans.
미국이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며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같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we're not letting up o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we're going to continue pushing forward on it.
샌더스 대변인은 또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Xi have a good relationship and a lot of the willingness of China to step up and participate.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중국이 과거보다 한층 높은 수준에서 대북 압박 캠페인에 참여해 준 것이 확실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미북 대화가 열릴 수 있다고 백악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밝힌 비핵화 의지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상태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함을 밝힌 비핵화 의지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 북한의 추가 행동 없이도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12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요구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행동을 설명해달라는 VOA의 질문에 북한이 미북 대화 전까지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으며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그런 의지만 유지하면 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문에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비핵화와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약속했으며 미한 양국의 정례적 군사훈련이 지속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대표단이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최대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만나겠다는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하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최대 압박 캠페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최대 압박 캠페인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e're determined to keep up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until we see words matched with deeds.
맥메스터 보좌관은 12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말이 행동과 일치되고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미국과 대화 의사를 보임에 따라 안보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낙관하고 있지만 동시에 단호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 등 관련국 대표들을 미국 대표부로 초청해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한 미국 측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의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also asked me to thank the UN Security Council for their unity that has us now to a point.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할 수 있게 될지 모르는 현 시점에 오게 한 유엔 안보리의 단합과 결의에 감사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화 제안이 진실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역사적 만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최대 압박 캠페인에 국제사회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solutions were passed in the United Nations unanimously by the Security Council.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3건을 통해 북한 무역 90%와 원유 30%, 해외 노동자 등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압박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When so many times they say sanctions don't work, this is an example of where they do work. We're very thankful to every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that worked with us when we were.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가 여러 차례 제재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번 상황이 제재가 작동하는 본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이 세 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노력한 미국의 협조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국이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물론 진정으로 미국에 협력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도 큰 역할을 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정보당국자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보 목표로 꼽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한국 정부 특사로부터 김 위원장에 관한 최고 정보를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가장 어려운 정보 목표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권력 핵심부 등 고급 정보 출처는 말할 것도 없고 자유세계라면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정보조차 접근이 크게 제약된 나라입니다. 게다가 외부인들의 일반 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외부와의 연락수단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한국 정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4시간 넘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만큼 최고의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잘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의 공식 면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4시간 넘게 속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따라서 핵 문제나 미북 관계 등 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에서부터 그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 등에 대해서까지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겁니다.
네. 뭐 우문입니다만 김 위원장에 관한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짚어주시죠.
가령 핵 문제나 대미관계에 관한 김 위원장의 생각은 북한이 왜 핵을 보유하려 하는지, 협상을 통한 핵 폐기가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정권의 안정뿐 아니라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정보기관들이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김 위원장의 모습과 거동을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고 부심하는 걸 감안하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얻는 정보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이 지금 집권 7년 차죠. 그런데 외부인과 이렇게 4시간 넘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인과 장시간 만난 건 고사하고 서방 세계 인사를 면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미국인으로 김 위원장을 만난 사람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 씨가 유일합니다.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 대한 정보도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기관의 수장이 포함된 한국 정부 특사단의 김 위원장에 대한 정보는 엄청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논의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대북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북 정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김 위원장을 면담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미 정보 중앙정보국의 기존 판단대로 김 위원장이 합리적인 행위자인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권력 장악 정도는 어떤지 등에 대해 폭넓은 정보와 판단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판단의 일부를 이미 공개를 했더군요.
예. 조명균 장관은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할 텐데 상대로서 충분히 협의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어나갈 카운터파트라는 평가를 1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솔직하고 대담하다는 특사단 관계자의 발언과 함께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인 셈입니다.
네. 자, 조명규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김 위원장의 특사로 참석한 김여정 부부장과 잠자는 시간과 아침 먹을 때 빼놓고는 거의 24시간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의 스타일과 태도, 다른 대표단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 그 조 장관은 북한 최고 지도층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뭐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정보당국은 적어도 이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 이른바 휴민트로 알려진 인간 정보에 그리고 미국은 정찰기와 전자감청 등을 통한 신호정보, 이른바 시긴트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한 두 나라는 정보 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공유해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남북한 간 교류 협력이 중단되면서 한국 당국의 대북 인간 정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직접 대화는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밝혔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잠정적 동결로 시작하는 단계적인 접근법에 이점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가능성은 비관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는 미국 대화 재개 가능성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 차관보를 거치면서 제네바 합의 등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아인혼 전 특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it's positive that he accepted the invitation. I would have preferred that he not set a date.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요청을 수락한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말이죠.
5월이 너무 빠를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It may be, it may not be. It depends on preparations beforehand.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얼마나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담보한다면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원한다고 보십니까?
I don't think they said security assurance. They want to make sure their security would be guaranteed.
북한 정권이 안전을 확실히 약속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에 완전한 철수 등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No way.
절대 불가능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검증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검증은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people are rightfully skeptical about the ability to
김정은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할 역량에 대해 사람들이 회의적인 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북한의 최근 기술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I think we should consider a phased approach to denuclearization.
저는 비핵화를 위해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인 동결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이런 방법을 진행하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I am pessimistic about actually achieving that ultimate goal.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제로 이뤄내는 건 비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뭐죠?
Because the Kim regime regards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s critical.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생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특보로부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인 이유와 대화의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 인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돼야 한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2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인권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main message today is that any advancement on the security dialogue should be accompanied by a
안보 대화의 진전이 인권 대화의 확대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이 무시되고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는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인권이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untry's extensive penitentiary system and civil restrictions on all forms of freedom of expression.
북한의 광범위한 수용소 체계와 모든 형태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그리고 정보 접근에 대한 극심한 제약이 계속 국가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식량 불안정 등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자 중대한 우려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호대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who fac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이슨 맥 1등 서기관은 끔찍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1등 서기관은 북한의 많은 인권 유린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어린이 노동과 노동자 수출 등 강제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와 유린, 가난과 고립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북한의 이산 가족 상봉에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The separated families should be urgently given a chance to meet their loved ones. This is indeed
이산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시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 대사는 이산 가족 문제가 긴급한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6명 등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신호 미츠코 차석 대사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가장 악명 높은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의 칼 헬러가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럽연합은 올해도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불참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4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인권이사회는 마지막 날인 23일 전체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단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군사활동을 벌이던 원산 갈마공원 갈마공항 일대에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목적의 공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성 분석가들은 대형 휴양시설을 짓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공사가 한창인 곳은 원산 갈마공항의 활주로 바로 옆 해변입니다. BOA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이 이 일대를 촬영한 11일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곳 해변가에는 반원 모양의 구조물을 비롯해 건물의 기초를 위해 정돈한 것으로 보이는 지면,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직선 형태의 도로 등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공사용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와 관련한 듯한 파란색 지붕의 가 건물들도 여러 동 들어선 점으로 밀어볼 때 일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해변가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던 큰 언덕도 사라졌는데 이후 건물 공사를 위해 지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위성사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면 공사는 1월 21일 전후에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덤프트럭 여러 대가 해변가에서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은 과거 북한이 무수단으로 불리는 화성 10형 미사일을 세 차례나 발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 수발을 발사하고 최근까지 장사정포 수백 여문을 동원해 해변가에서 약 2km 떨어진 섬에 포격을 퍼붓던 곳입니다. 다만 지난 1월까지만 해도 미사일 발사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콘크리트 발사패드 두 개가 있었지만 이번 사진에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장사정포가 머물렀다 떠난 곳에는 꽤 긴 시간 모래가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남았지만 이번 공사로 인해 다 정리가 된 듯 이런 흔적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 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곳에서 대규모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고급 휴양시설을 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일대는 주요 공항이 붙어 있고 주변에도 다른 휴양시설이 마련돼 있어 관광에 있어선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과 데이비 슈멀러 연구원도 이 같은 해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북한이 발표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공사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북한 관광총국 부총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건설된다고 밝히면서 이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공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수년 전부터 이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공군기지이던 원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선한 것 외엔 없었습니다. 앞서 미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 북한이 이번 개발과 관련해 만든 포스터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호텔로 보이는 건물 약 10개 동과 야외 수영장 등 시설이 그림으로 담겼는데 슈멀러 연구원은 이번 위성 사진에서 확인된 반원 형태의 건물 모양이나 눈사람 형태로 파놓은 지면 등이 포스터 속 그림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31일 한국 스키 선수 등 45명은 원산 갈마 국제공항을 이용해 방북했었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들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1박 2일 북한 선수들과 공동훈련을 진행한 뒤 아시아나 전세기 편으로 돌아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막이 오른 가운데 전 세계 장애인 선수들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북한도 사상 처음으로 동계 패럴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장애인의 겨울축제인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지난 9일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총 80개의 금메달이 걸린 평창 패럴림픽은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장애인 노르딕 스키에 출전하는 마유철, 김정현 두 선수를 포함해 20명입니다. 북한의 비장애인 선수들이 활발하게 국제대회에 출전해온 것과 달리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는 시작 단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베이징 대회 때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2010년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한 뒤 본격적으로 장애인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2년 런던 하계 패럴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수영 종목의 림주성 선수가 출전한 데 이어 4년 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 원반 던지기 송금정, 육상 김철웅 등 2명이 출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수단을 급조해 파견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제대로 된 뭐 훈련을 이제 받지 않고 이제 왔을 것 같아요.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고요. 뭐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마땅하게 있는 것도 북한은 아니잖아요. 경기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제 최소한 이제 훈련을 받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이제 북한에서 그 만드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불가한지 알 것 같습니다.
북한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로 활약하다 탈북해 현재 경기도 장애인 아이스 슬래지 하키팀을 지도하고 있는 황보영 씨는 북한에서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요. 그런 거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근데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아하네요. 모르겠어요.
장애인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장애인들의 인권 실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산하기구인 북한인권기록센터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2014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가 북한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제도에 대해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기형아가 있지만 병원에서 부모의 요구로 다 죽이고 장애아는 태어나도 고생이기 때문에 의사도 모르는 채 한다는 증언, 외소증 장애인을 양강도 김영직군에 강제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의 최선영 연구사업부장은 북한 장애인의 인권 실태는 부정과 격리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아동을 꺼리는 부모의 의식은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이 받는 열악한 처우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도 북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지체나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포괄하는 학교나 교육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애 유아의 가정은 평양에서 추방돼 농촌지역에 강제로 재배치된다는 목적자 증언이 있으며 장애인의 평양 거주가 허용되고 있다는 최근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구출단체인 나우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지성호 씨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신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북한 당국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병신이 이제 나가서 이제 신경구구를 하고 꽃제비 주제해가지고 하면 나라의 그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 수령의 권위를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되는 게 지금 살아서 나라 망신시키니까 죽으라고 이제 고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북한 인권기록센터는 다만 북한이 2003년 제정된 장애인보호법을 2013년 개정하고 같은 해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며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7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이 조선장애자예술협회의 예술공연을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증언을 했다며 이는 장애인들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던 이전 정책 노선에서 상당히 이탈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북한 농아들을 지원해온 독일의 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의 로버트 그룬드 전 대표도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평양 내 장애인들의 사정은 매우 향상됐다며 장애인들이 택시를 무료로 탈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룬드 전 대표는 북한 당국이 장애인들을 수용소로 모두 보낸다면 왜 내게 평양에서 최초로 농아 유치원을 설립하게 하고 농아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게 하며 수화 통역단체를 설립하게 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북한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해 일반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 지성호 씨는 북한 당국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의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장애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제 평양시에 그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평양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평양시 내 이제 뭐 그나마 이제 북한에서 이제 권력계층들의 뭐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를 좀 의식해가지고 그 농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 인권기록센터도 북한 당국이 외부에 공개하는 이미지 중심적 노력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Washington.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이 최근 발생한 이중첩자 살해 기도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 러시아 당국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1대1로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가족계획위원회를 없애는 근래 최대 규모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확정했고요. 미 연 전당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측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 사이에 내통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의회에 출석했는데요. 러시아 출신 이중첩자였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이 독성 물질에 노출돼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조사에서요. 1970년대에서 80년대 옛 소련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된 노비촉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메이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이 영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적인 공격이거나 러시아 당국이 노비촉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요. 이런 가능성들을 두고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영국을 직접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요. 영국 런던 근교 솔즈베리의 상가 공원 벤치에서 이 부녀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네.
66살 아버지와 33살 딸이었는데요. 이 초동 수사 결과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러시아 군 정보기관 대령 출신인데요. 이 영국 해외정보국에 포섭돼서 러시아의 기밀을 넘기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첩자였던 건데요.
네.
이 같은 행위가 발각돼서 지난 2004년 러시아 당국에 수감됐다가 6년 뒤에 스파이 맞교환으로 풀려났고요. 이후 영국에서 지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의식불명이 된 거죠?
예, 누군가 이 독성 물질로 스크리팔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 겁니다.
네.
영국 수사당국은 스크리팔과 딸이 신경작용제에 노출됐다고 앞서 발표했는데요. 이 신경작용제는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한 화학무기 일종입니다. 이들 부녀가 지금도 중태로 병원에 있고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1명 또 부근에 있던 주민 18명도 독성물질 노출과 관련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독성물질 신경작용제의 실체를 조사한 결과 러시아에서 군사용으로 만든 노비촉이라고 메이 총리가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메이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 해명을 요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는 노비촉을 생산 관리한 러시아 당국을 이 사건의 배후로 공식 지목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세르게이 크리스팔과 딸 율리아 스크리팔에 대한 공격 책임이 러시아 당국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내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오늘 자정까지 러시아 측에 소명할 기회를 준다고 메이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해명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내일 영국 정부가 러시아의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믿을 만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번 사건을 러시아가 영국에서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럴 경우 보복 조치도 예고했는데요. 영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 경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왔다. 이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확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요. 이번 메이 총리의 발언이 서커스 쇼라고 반박을 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영국 정부가 사건의 진짜 원인을 먼저 알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이 총리가 제시한 오늘 자정 시한까지 이 러시아 정부가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영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이 자금 세탁 방지법 등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조만간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현지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미국은 영국 정부의 수사 내용을 신뢰한다는 입장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요. 영국의 발표에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고 러시아의 범죄 책임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영국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중국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의 정부 조직 개편 계획 확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요.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계획을 확정한 걸로 오늘 관영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국무원급 정부 기구 8개, 비정부 기구 7개를 줄여서 총 26개 부처로 통폐합하는데요. 주룽지 총리가 15개 부처와 기구를 통합했던 1998년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 정부 개편입니다.
네, 자, 중국의 정부 부처와 기구의 변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금융부처가 많이 바뀌는데요. 이 은행업감독위원회 은감위 또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보감위를 합쳐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 출범하고요.
네.
은감위와 보감위의 각종 규제와 감독권 관련 법규 위반권 등은 인민은행으로 이관합니다.
네.
인민은행이 권한이 지금보다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이번 전인대를 통해서 경제부총리 발탁이 유력한 이 시진핑 주석 최측근 경제참모죠.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인민은행장을 함께 맡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부처 외에도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재난관리부처도 통폐합하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중국에서 지진과 대형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행정의 중요성이 커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원인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에 따라서 다른 기구가 맡았던 재난 문제를 신설되는 관리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또 환경보호부를 대체하는 생태환경부가 국제 현안인 기후변화와 또 내부적으로 심각해지는 이 스모그를 비롯한 공해 문제를 모두 다루고요. 또 산업부가 관리하던 담배 규제는 국가건강위원회가 전담합니다.
네. 이렇게 통폐합되는 부처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없어지는 부처들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하나만 낳기 운동을 관리해온 가족계획위원회가 사라집니다. 중국 당국은 수십 년간 진행한 인구 통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15년 한자녀 정책을 폐기했는데요. 이번 전인대와 동시에 진행 중인 정책자문기구 국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까지 제한되면서 출산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이 아예 없어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새로 생기는 부처도 있네요.
네, 대외 경제 역점 사업인 일대일로를 전담할 곳을 새로 만드는데요. 외교부와 상무부가 나눠 맡고 있는 이 일대일로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서 국가국제발전협력서가 전담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정부 부처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더 높이는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의결된 이 국가주석, 부주석 연임 제한 철폐 개헌으로 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이 시주석과 공산당이 행정부를 지배하는 체제가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강화될 걸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12일이죠.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의원이 12일 발표를 통해서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보기관들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은요, 지난 미국 대선에 이 러시아가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트럼프 후보 진영이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네. 자, 이런 결론이 정보위원회 전체의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예, 공화당 측이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이 아닌 거죠.
네네.
예, 코너웨이 의원이 150쪽에 달하는 초안을 13일 민주당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하원 정보위 조사는 그 원래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위원장의 책임 아닙니까?
네.
왜 코너웨이 의원이 초안을 발표한 걸까요?
예, 원래는 말씀하신 대로 누네스 위원장의 책임인데요. 누네스 의원이 조사 초기에 기밀 유출 혐의로 논란이 일자 조사 책임을 코너웨이 의원에게 넘긴 겁니다.
네.
예, 코너웨이 의원은 그간 정보위원회가 70명 이상의 증언을 들었고 30만 쪽에 달하는 문건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상원 조사뿐 아니라 하원 조사도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 공화당이 결국은 증거가 없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너웨이 의원은 몇몇 잘못된 판단이나 만남이 있었지만 내통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선거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공화당 측 결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요, 공화당이 당파적 목적을 사실보다 우선했다고 비난하면서요, 민주당이 자체 보고서를 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12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내놨는데요. 자기 진영과 러시아 사이에 내통이 없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또 정보기관들 쪽에서는 국가정보국이 기존 조사 결과를 유지한다면서 정보위원회 조사 결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하원 정보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도 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해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아서요. 조사를 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나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 등 트럼프 진영 참모들이 대거 비공개 증언에 나섰지만 이들의 증언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 초기 조사에 민주공화 두 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이런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원 조사는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그런데요. 하지만 또 눈길을 끄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올해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민주당 하원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다시 시작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네.
만약 이게 현실이 되면 현 애덤 쉬프 민주당 간사가 정보위원장이 돼서 조사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구름 많고 신의주와 수풍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상 6도, 낮에는 18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상 4도, 낮 기온 11도, 중강 아침에는 영상 2도, 낮에는 19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영상 18도입니다. 황해도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려집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영상 7도, 낮 기온은 12도, 개성 아침에는 영상 7도, 낮에 16도, 사리원 아침에 영상 6도, 낮 기온 17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차차 흐려집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5도, 낮 최고 16도, 풍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영상 18도, 원산 아침 기온은 영상 5도, 낮 기온은 10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영상 7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도지만 낮 기온은 1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해상은 오후에 흐려지고 서해 북부 먼 바다에 한때 비 예보가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3월 13일 화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의 후임에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 CIA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의 후임엔 기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부국장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폼페오 지명자에 대해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 육군에서 훌륭하게 복무했으며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우등 졸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지명자가 미 하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초당적으로 일한 게 입증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4개월 동안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아프리카를 순방 중이던 틸러스 장관에게 교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 북한 핵 대처와 이란 핵협상, 파리 기후변화 협정 등 주요 정책 현안을 놓고 자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복수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북한과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서훈 한국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본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협력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서훈 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힌 건 대단한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물결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한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서 원장에게 북한의 상황과 입장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러시아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 역시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사학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에 관해 일본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재무성이 이날 공문서 14건 조작을 인정하는 80쪽에 달하는 자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뒤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사건 전모를 해명하는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된 사학 스캔들은 지난 2015년 극우 성향의 사학법인이 재무성으로부터 국유지인 학교 부지를 시세와 격차가 큰 헐값에 사들인 게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이 지난 2일 재무성 매각 공문과 의회에 낸 공문이 다르다고 보도한 뒤 재무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재무성이 어제 공문 조작을 인정하자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고 아베 내각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이 사학재단의 명예교장으로 위촉됐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사건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면 사퇴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늘 아프가니스탄을 정격 방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아프간에 도착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아프간에서의 승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리는 반드시 전쟁터에서의 승리일 필요는 없다며 아프간 정부와 무장세력 탈레반의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지만 트럼프 캠프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전직 스파이와 그의 딸에 관한 신경안정제 사용 논란과 관련해 로리 브리스터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영국의 관련 발표에 항의 차원으로 보이지만 러시아 외무부는 초치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세계 뉴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